보통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진단부터 하죠.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검사를 하면 내 눈에 안 보이던 내몸 상태가 숫자랑 이미지로 진짜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아니면 뼈에 미세하게 금이 갔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수치나 이미지 같은 건 철저하게 객관적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우겨도 몸속에 있는 염증 수치나 골절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기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을 찍는 기계요?
네. 단순히 오늘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 도대체 뭘 모셔두고 있는지 단번에 쫙 보여주는 그런 기계 말이에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기도 하고 엄청나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내면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과 마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물리적인 세계에 중력의 법칙이 있다면 우리 내면이나 영혼의 세계에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정교하고 무서운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마음의 역학관계를 파헤쳐 보는 건꽤 밀도 높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탐구를 위해 나침반으로 삼을 출처는요,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한 아주 통찰력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아, 산상수훈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설교 말씀에 담긴 문장들을 단순히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뻔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의 내면을 현미경 아래에 다 같이 올려놓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여정이 될 거예요.
기대되네요. 사실 마음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하다 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랑 딱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마음이 진짜 어디에 가 있는지 추적하려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관문이요? 어떤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막 겹겹이 두르고 있는 겉모습이라는 환상 있잖아요. 그걸 싹다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 거치례를 걷어내는 거요?
네네. 그 설교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딱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꽤 흥미로워요.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게을리해서 혼난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완전 정반대였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금식도 하고, 막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십일조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겉보기에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종교인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완벽했죠, 겉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 어떤 진실한 변화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위선과 거치례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위선이라는 상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 예배나 기도 혹은 누굴 돕는 선행 같은 행위들은 내면의 진실함을 밖으로 표현하고 절대자와 연결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통로요. 네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막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 통로가 오히려 진짜 나를 숨기는 단단한 벽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와, 통로가 벽이 된다. 이거 되게 와닿네요.
그쵸? 하나님이나 타인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 보이는 무대 의상을 쫙 빼입고 끊임없이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완전 텅 비어 있는데 껍데기만 막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래요. 저 이거 읽으면서 현대인들의 소셜미디어 생태계가 딱 떠올랐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요?
네. 왜 우리 현실의 방안을 보면 막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 굴러다니고 안개 노트 널브러져서 완전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는 딱 카메라 프레임 안쪽만 예쁜 조명 켜고 소품으로 싹 세팅해서 찍잖아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이미 자기들의 영적 피드를 그렇게 화려하게 큐레이션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 그 인스타그램 비유에서 우리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타인한테 보여주려고 프레임 안쪽만 계속 꾸미다 보면 결국 프레임 밖에 진짜 자기 삶의 난장판은 자기 스스로도 외면하게 돼 버립니다.
아, 진짜 내 모습을 못본 척하는 거군요.
맞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화려한 피드가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의 단계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은 절대자 앞에서는 그런 정교한 거칠애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겉모습이 가짜라면 그 겹겹이 쌓인 위선의 포장지를 다 뜯어냈을 때 남는 나의 진짜 마음, 그 실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은 아주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진단법을 딱 제시해 줍니다.
네, 저도 이 구절 보고 놀랐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시중에 있는 수백 권의 심리학 책보다 인간의 본질을 더 예리하게 꿰뚫어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마음이라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 즉 보물은 보통 눈에 보이거나 실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이 원리가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는지 찾고 싶다면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내 돈이 지금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 에너지, 돈이 흘러가는 곳. 설교 말씀 보니까 특히 요즘 우리 사회의 엄청 심각한 문제인 중독 현상을 딱 이 보물과 마음의 관점에서 되게 깊이 있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어떻게 분비되고 이런 의학적인 문제로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영적이고 내면적인 예속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로 규정하는 거예요.
노예가 된 상태요?
네. 내 마음이 어떤 특정한 쾌락이나 성취 혹은 대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중독인 거죠.
아, 무섭네요, 진짜.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걸 건드렸을 때 막 가장 날카롭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바로 내 마음에 완벽하게 묶여버린 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오,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좀 턱 막히더라고요.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100번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막상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도 비슷하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엄청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무시할 순 없죠.
당장 내일 모레 대출이자 내야지, 애들 학원비는 계속 오르지,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내 통장 잔고나 커리어에 대해서 신경 쓰고 며칠 밤잠 설치면서 염려하는 거, 이건 현실을 사는 어른으로서 그냥 너무 당연한 책임감 아닌가요?
아,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 설교 말씀에서 막 경계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나 중독, 이거랑 내 삶을 지탱하는 건강한 책임감 사이의 선을 도대체 어디에 그어야 할지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막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딜레마에 빠지곤 하시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고 악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 설교 말씀이 팀 켈러의 통찰을 빌려서 이 모호한 경계선을 아주 선명하게 그어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선순위와 통제력의 상실이에요.
우선순위 그리고 통제력의 상실. 이거 조금 철학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쉽게 말해서 재물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을 내 삶을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도구로 잘 다루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책임감입니다.
도구로 쓸 때는 오케이.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도구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거나 내 인생의 구원자 자리에 딱 올라앉을 때가 있어요.
구원자 자리요?
네. 내가 경계선을 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병적인 집착과 강박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 커리어에 작은 위기가 왔거나 통장 잔고가 좀 줄어들었을 때 그냥 아 속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 자체가 완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절망감이나 분노를 느낀다면 어떨까요?
아,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나 나의 윤리적인 양심마저 되게 쉽게 희생시켜버린다면요.
와, 그건 확실히 내가 도구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내가 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그 알량한 성취가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도려 내 감정이나 선택 그리고 삶의 방향 전체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질질 끌고 가는 상태인 거죠.
내 마음이 그 보물에 철저하게 포로로 잡혀버린 거네요. 내가 통제력을 잃고 질질 끌려다닌다는 그 표현이 정말 소름돋게 무서워요.
사실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내 마음이 완전히 예속되어서 눈먼 사람처럼 보물을 쫓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을 딱 결정짓게 되는 거군요.
어찌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버려요.
네, 진짜 시각적으로 엄청 강렬하게 묘사하더라고요. 조미 먹고, 동목, 그러니까 녹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다 훔쳐간다는 비유가 딱 나오잖아요.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절대적인 부나 명예도 결국엔 절대 피할 수 없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통기한. 맞아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문장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거든요.
아, 그 문장 진짜 명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떵떵거려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너무 뻔하고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 모두가 애써 눈 감고 외면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진리를 아주 완벽하게 시각화해주는 일화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 일화요.
네. 그 30대 젊은 나이에 천하를 호령하고 온 세상을 다 가졌던 그 대제국 황제가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신하들한테 엄청 특이한 유언을 남기죠.
맞아요. 자기를 무덤으로 옮길 때 관양 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두 손을 관 밖으로 쑥 내어놓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 나조차도 결국 떠날 때는 이렇게 텅 빈 손으로 돌아간다. 이걸 온 세상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참 대단한 통찰이에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빈손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아주 정면으로 조롱하는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불안을 조롱한다고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통장 잔고 숫자가 막 늘어나고 부동산 평수가 커지면 내 삶이 영원히 안전해질 거라고 아주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렇죠. 저축 많이 해두면 든든하니까요.
근데 물질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날고 썩어 없어지는 부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경계선 앞에서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재물도 우리 존재를 단 1초도 연장해주거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1초도 못 지켜주죠.
평생 동안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막 미친 듯이 쌓아올렸던 그 방어벽이 정작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아이러니인 겁니다.
와,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막 며칠 밤새우며 미친 듯이 빠져 살았던 비디오 게임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비디오 게임이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롤플레잉 게임 세상 안에서 제가 잠도 안 자고 몬스터 사냥해서 골드,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현금 가치로 막 수천만 원 어치를 쌓아뒀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셨네요.
네. 그 서버 안에서는 제가 제일 가는 갑부고 가장 화려한 전설급 갑옷을 입고 떵떵거렸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화내면서 부르시더니 제 게임기 전원 코드를 팍 뽑아버리신 거예요.
아, 맙소사.
화면이 까맣게 딱 꺼지는 순간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아,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까 그 수천만 골드로는 우리 집 앞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하나조차 살 수가 없구나.
하하, 맞아요. 완전 휴지 조각이 되죠.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내 모든 걸 거는 게 딱 이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와, 비디오 게임 비유가 현상의 허무함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짚어냈네요. 근데 그 비유에서 우리 현실이 더 비극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우리는 언젠가 내 인생의 게임기 전원이 반드시 꺼진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니터 안에 게임머니를 모으는데 내 진짜 현실의 건강, 젊음, 심지어 내 영혼까지 다 갈아넣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알면서도 멈추질 못하는 거군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환율 변동장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재화와 가치가 순식간에 영원으로 수렴해버린다는 걸 매일 잊고 사는 겁니다.
게임기 전원이 꺼지는 순간 환율이 영원이 된다.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그럼 이 땅의 은행이 결국엔 100% 확률로 파산할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입을 모아서 외치는 대안이자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아, 그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요?
네, 맞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선언이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구름 위에 무슨 스위스 은행 비밀금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설교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내 곁에 어려운 이웃에게 막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사업에 재물을 쫙 흘려보내는 거.
네, 나 혼자 움켜쥐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 움켜주지 않고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그 모든 행위가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하나가 딱 등장하죠.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 그리고 스튜어드십이야말로 앞서 우리가 그토록 답답해했던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마스터키거든요.
심리적 마스터키요? 이 청지기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한테 잃어버린 그 통제력이랑 자유를 다시 되찾아준다는 걸까요?
청지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산관리인, 즉 대리인이거든요.
맥이 아니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
네.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가 누리는 시간,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지위가 원래 내 소유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위탁해둔 것이라고 내 시각을 완전히 리셋하는 거예요.
아, 리셋이요?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회사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돈이 수백억 원이라도 내 개인 돈이 아니니까 밤잠을 막 설치면서 잃을까 봐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내 돈 아니니까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똑 인정하는 순간 이걸 내 뜻대로 막 억지로 움켜주려는 강박도 싹 사라지고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극심한 불안에서도 해방됩니다.
와, 이거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네요.
재물은 그저 창고에 썩혀두고 숫자만 세면서 자기 위안을 얻는 용도가 아니라 원래 주인의 뜻에 맞게 가치 있는 곳으로 막 흘려보내질 때 비로소 그 진짜 가치가 발휘된다는 아주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우리가 보통 내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서 남을 돕거나 기부를 하면 내 자산의 총량이 줄어드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100% 손실이잖아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내 소유를 나보다 더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게 내 통장의 비재무적 손실이 결코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손실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내 통장 잔고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절대 파산하지 않고 좀이나 녹이 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 은행에 아주 거룩한 크레딧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투자처를 발견하신 셈이죠. 자본주의의 그 유한한 경제 법칙을 영원성을 띠는 우주적인 영적 경제 법칙으로 아주 완벽하게 치환해내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로의 환전이네요.
네. 당장 내 눈앞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유한한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환전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아주 짜릿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진짜 솔직해져 볼까요? 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게 말로 들을 때는 너무 고귀하고 막 감동적인데 막상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내려고 하면 진짜 숨 막히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현실은 만만치 않죠.
당장 남들 집값 올랐다 주식 대박 났다 소리 들으면 내 배가 막 아프고 내 통장 잔고가 남들보다 적어 보이면 순식간에 내 존재가 초라해지는 게 우리 연약한 마음이잖아요.
흔들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결코 쉽지 않은 청지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장착해야 할 필수 조건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 유명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바로 이 성한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한 눈, 눈이 건강하고 맑다는 뜻일 텐데 설교 말씀에서는 이 성한 눈을 단순히 뭐 시력이 1점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이리저리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한 곳,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맑은 시선이라고 깊이 있게 해석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는 아주 단호하고 절대 양보 없는 선언과 딱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대목은 영적인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 원리를 담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거리가 다른 두 개의 피사체에 동시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출 수 없잖아요.
아,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는 흐릿해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돈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동시에 중심에 둘 수는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중심에 둘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재물의 초점을 딱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나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점점 흐릿해지고 결국 이기심과 타협하게 돼요. 반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명확하게 딱 고정하면
그때 재물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배경이나 아주 훌륭한 도구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초점의 문제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옛날에 완전 초행길을 운전할 때가 딱 떠올랐어요.
운전요? 어떻게 연결되죠?
운전자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당연히 앞유리창 너머의 그 길에 내 시선을 딱 고정하고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방주시해야죠.
근데 만약에 조수석에 전혀 목적지가 다른 두 개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그걸 번갈아 보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가 그려진 지도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라는 목적지가 그려진 지도인데 이 두 길을 동시에 쫓아가려는 거죠.
그러면 100% 사고 납니다.
맞아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내 영혼의 운전대는 길을 잃고 막 비틀거리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말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면 결국 내 삶 전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죠. 사실 이 땅의 지폐나 은행 서버에 기록된 그 숙전은요. 그 자체로는 그저 잉크가 묻은 종이 조각이거나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가치 중립적인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성한 눈, 즉 진짜 주인을 향해 초점이 완벽하게 맞춰진 맑은 시선을 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자와 선한 목적을 위해 내 손에서 탁 흘려보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엄청난 영적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영적 연금술이요?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질 그 필멸의 물리적 숫자가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는 영적인 하늘의 가치로 확승격되는 아주 경이롭고 눈부신 변화의 순간인 거죠.
와, 필멸의 데이터가 영원한 가치로 승격되는 연금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탐구의 여정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아주 정밀하게 진단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걸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죠.
네. 우리 여정의 발자취를 잠시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처럼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막 포장하는 위선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엉망진창인 내 진짜 내면을 솔직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은 내 의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자석처럼 졸졸 따라다닌다는 아주 섬뜩한 진리도 확인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맞습니다. 그 보물이 유통기한을 가진 땅의 것일 때 우리는 평생 불안의 노예가 되지만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정체성을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은행에 영원한 크레딧을 쌓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었죠.
네. 이 모든 기적 같은 삶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동력은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시선, 바로 성한 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아주 깊은 통찰들이 그냥 아, 좋은 말이다 하고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요.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딱 이어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의 불안감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더 움켜지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엔 그 강박에 완벽한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죠.
반면에 청지기로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손을 활짝 펴므로써 오히려 영원한 풍족함과 얽매임이 전혀 없는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움켜질수록 쪼들리고 불안해지지만 기꺼이 흘려보낼수록 한없이 자유로워진다. 와, 이 기막힌 역설의 진리가 바로 오늘 탐구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밀도 높은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도록 파문을 일으킬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만약 오늘 당신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당신의 최근 한 달간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적힌 달력 스케줄표, 딱 이 두 가지만을 현미경처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본다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들킬 것 같은데요.
그쵸. 그 낯선 사람은 과연 당신 인생의 절대적인 보물이 그리고 당신의 진짜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라고 결론 내릴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낯선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진짜 행방을 조용히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끈질긴 추적의 끝에서 마주한 결론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하시던 그 영원한 목적지와 맞닿아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슴 뛰는 통찰을 안고 가족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